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조금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자, 1번, 하나님,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쏙 빼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여정이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네요.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1번 기도입니다. 자, 2번 기도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이번 일주일도 세상에서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주의 전으로 나왔네요. 마음에는 원이었으되 내 육신이 약해서 또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2번은 회개 기도이겠죠?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1번 기도였습니까? 2번 기도였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1번 기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자리에 많은 목자, 마을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감사의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2번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일주일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보통 회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자, 회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와락 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회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30년, 50년이 되는데 밤낮 회개의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좀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 물론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아, 이번 일주일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네요 라고 회개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승리에 대한 감사 기도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밤낮 회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이신데 정작 나는 승리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회개만 넘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겠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 나는 솔직하게 승리할 때보다는 왠지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니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승전보가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 단 하나의 비결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은혜롭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승리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인정해요. 다만 구체적으로 나의 실제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지가 살짝 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믿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뭐 이미 공식처럼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지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수는 있겠으나 믿음의 전부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수업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정답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용기를 내서 좀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이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아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에게만 생명이 있구나, 이분만이 참된 구원이구나를 정말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영접을 하느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에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절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보호하세요. 그분이 공급하세요. 그분이 이끌어주세요. 그분이 치유해주세요. 그분이 통치해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게 뭘까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자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치유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불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불안감 절대 없이 아주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하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주님 주신 평강 누릴 때가 있죠. 정말 이상하리만큼 상황을 바라보면 놀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실 때도 있는데, 또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전능자가 통치하시는 곳에 절대 평강이 있어야 될 건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걱정, 근심, 불안감이 있으니 이론과 실제가 현실에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론상으로만 통치자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론상으로만 전능자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론상으로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론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가 충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잘못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실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실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실제 치유자 되시는데 뭔가가 내 쪽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겁니다.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의 삶의 소유권, 결정권, 경영권이 이젠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근데 자꾸 내가 그거를 거머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복음 수업 가운데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내가 만일에 파일럿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네 개의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파일럿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예수님을 옆에 세워두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앉긴 앉았는데 누구도 같이 앉아 있어요? 나도 같이 앉아서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3번은 예수님이 앉으시고 내가 옆에 서 있기는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자꾸 운전대에다 손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아 계시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물론 실제 비행기에서는 그것은 코파일럿 부기장의 자리겠지만 조수석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리고 즐기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네 개의 그림 중에 몇 번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3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3번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그 조종석에 앉으셔야,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조종사가 바뀌어야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임했는데 불안해서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옆에 조수석에. 그리고 이렇게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는데 나도 질세라! 예수님이 제대로 조종을 하시는가 나도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서서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사업이 걸려있을 때는, 내 아이가 스카이에 입학하느냐 못하느냐, 적어도 인서울이냐 아웃오브서울이냐가 결정되는 순간에는, 내 아이가 갑자기 선교사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순간에는 그땐 안 돼. 이제 예수님의 지혜가 고갈됐나 보다. 내가 나의 무궁한 지혜로 한수 가르쳐드려야겠다. 이거 추락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운전대 좀더 당기셔야 되는데 하고 내가 개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자리가 넘어가긴 했는데 자꾸 가끔가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제 결정하게 되면은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이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가 또 불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게 될 때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가운데 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론상으로는 절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운전대를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옛날 80년대 때 부흥사들이 이런 예화 많이 들었죠. 이렇게 시골길에 어떤 할머니가 커다란 짐을 이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차를 멈춰 세우고 할머니 이리 타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차 안에서도 짐을 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시고 이고 있으세요? 할머니의 답은?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를 타는 게 주 안에 거하는 사건이거든요. 주 안에 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 차는요, 강하고 튼튼해서 그 짐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다 내려놓으니까 하고 내가 이고 가니까, 물론 걸어가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머리가 아픈 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전보단 덜 힘들지만 지금도 조금씩 작고 힘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학생일 때부터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뛰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일을 3개씩 뛰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가게, 가방가게, 핸드백가게, 핸드폰 가게, 얼마나 많은 가게에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 제가 매니저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IMF가 있었듯이 미국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제 막 매상에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때도 있겠죠. 매니저로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집에 가서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상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을 우리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팔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계의 이유로 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예 핸드폰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 자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했는데 핸드폰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마지노선이었어요. 여기서 망하면 저와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됩니다. 지금 첫 달부터 매상액이 올라서 우리 가게 렌트비와 집 렌트비가 나와야만 해요. 안 그러면 더 이상 렌트비 낼 돈이 없어요.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어 몰린 겁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진땀이 흐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일했어요.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밤잠을 설칠 데가 없었거든요. 매니저로 많이 있었다 보니까 책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 때는 마음도 괴로웠지만 밤잠을 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밤잠을 설칠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매니저도 당연히 가게가 망해서는 안 되죠.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가게의 매상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물론 망한 적은 없지만 만에 하나 망했다고 합시다. 그럼 매니저가 언제까지나 그 가게 터를 지키고 앉아서 밤낮 울고만 있나요? 아니요. 매니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딴 가게 취직하면 돼요. 끝. 간단해요. 근데 주인은요, 내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망가지면,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 생활비 안 나오면 이제 정말 부모님과 저는 굶는 겁니다. 렌트비 못 내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남아있는 자본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수년간 그 가게를 운영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가게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주인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적응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며칠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밤잠을 설쳤을까요? 안 설쳤을까요? 똑같은 가게인데요? 사람도 똑같은데요? 근데 밤잠을 왜 안 설쳤을까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책임 안 져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제가 하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고 모든 고객층들을 소개해줬고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평강.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얘기해볼 수 있지만 결정은 주인이 내리는 겁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주인이 집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니까요. 왜 내가 불안할까? 자꾸 내가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안 주실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될까봐. 내 아이는 꼭 서울대 의대 합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할까봐. 나는 꼭 부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할까봐. 이 병에서는 하나님이 꼭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될까봐 내가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항상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섰거든요. 자,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아서 이론상으로는 평강인데 실제로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아직도 차 안에서 짐을 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내 사업터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 성공해야 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실 것을 꽉 믿어서 평강을 누리며 잠을 잘 잔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흔히 특히 한국 성도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게 외치면 외칠수록, 의심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이거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분명히 성공할지어다 라고 굳게 믿는 걸 참된 믿음, 좋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내어 맡긴다, 온전히 믿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결론은 정해놓고 이 결론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내 편에서 자녀의 권세로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필요한 거는 전심을 다해 외치고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프로젝트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니 부디 하나님 이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건, 정말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실 것을 불굴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부르짖기는 하지만 어느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게 최상일 것이니까 저는 주님을 믿고 평강을 누리겠습니다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강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고 나의 간절한 바람을 아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게 최상이에요. 설령 것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 더 좋은 길을 여시겠구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언젠가 성공할 때 이때는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시는구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더 큰 거를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평강을 누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아니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셔서 그분은 실수가 없는 법이니까 내 아이가 스카이에 입학하지 못했다 해도, 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당장 이 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바는 간절히 아뢰겠으나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게 최상임을 믿으면 잠 잘 와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때 걱정과 근심이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는 이건 안 돼요. 내가 결정 내릴게요. 아무래도 파일럿이 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대 좀 일도 좀 땡길게요 라고 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에서도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궁한 지혜 가운데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계곡으로 인도하셨다면 아, 이게 최상이구나. 푸른 초장에서도 평강이요,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평강.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까요? 두 번째 이유,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섬김이 도대체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고보서가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한 시금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믿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 채플 3층으로 내려가면은 밥이 차려져 있어요. 진수성찬이.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는데 그걸 정말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층으로 내려가죠.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는 없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저기요, 빌립보서 2장 말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보통 우리 이렇게 그 미디어실에 앉아있으면요 1초 단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디어실에 계신 분들은요, 한시도 편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이제 항상 마우스에 탁 해놓고, 목사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걸 말하나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그래서 우리 미디어실에 계신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였다면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자,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5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했고요. 방금 읽은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이 물과 피, 물과 피, 물과 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고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물과 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6절에서 물과 피, 정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왜냐하면 나는 죄이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는 건데 예수님이 죄를 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피, 영이 피를 흘릴 수 있나요? 없죠. 십자가의 대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요.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요한일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 인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반박한 게 예수님의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인성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로되 육은 더럽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럽고 나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물과 피를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다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전능자이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섬김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나도 섬기려 왔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의 이름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섬김이 승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면 여러분이 승리하던가요? 아니요, 무시당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히나 명품에 치중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내가 든 핸드백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옷이 좋지 않으면 알바생도 나를 무시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집은 좋지 않더라도 곧 죽어도 뭐는 좋은 걸로 사야 돼요? 차는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세단과 큰 차가 많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에 가보니까 다 경차예요. 우리나라는 경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닝이나 티코 타고 다니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섬기셨거든요. 어디까지 섬기셨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처절하게 죽고 끝났나요? 아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대반전이 시작이 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승리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전능자가 그렇게 만들고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잠시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섬김이 곧 승리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음은 섬김으로, 섬김은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갔으므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는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생명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1절에서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멘붕이 오셨나요? 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하는 영생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겠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풀이하는 것은 한자적으로는 맞아요. 영생의 영이 무슨 영자예요? 길영자입니다. 즉 영원하다 또는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길어서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한자적인 의미로는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그거는 한자적인 의미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자, 만일에 끝이 없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고 나머지는 다 소멸되나요? 자, 예, 당연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끝이 없는 생명이 주어지죠.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영원히 사나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대에서 정죄되면 이제 다 소멸되고 무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들도 영원히 살던데요? 그러므로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끝이 없는 생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사람만 영원히 끝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 소멸설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들도 안 죽는다니까요. 끝이 없이 살아요, 그들도.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까요. 즉 성령이 말하는 영생이란 그냥 단순히 끝이 나지 않는 생명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니까. 다만 지옥에서 살 뿐이죠. 그럼 영생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을 성경은 참된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즉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가 아닌가에 따라 영생이 갈리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quantity, 시간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quality, 시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quantity,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단절되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시간의 퀄리티의 문제에 영생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고 영생이 임했으니까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미 임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맨날 패하고 이 땅에서는 항상 불행하고 이 땅에서는 걱정 근심하다가 이 땅에서는 간신히 버텨내면 이제 죽어서 행복이 시작되고 죽어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영생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기쁘고 이 땅에서도 이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끝까지 살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친들이 높은 산이 그 어떤 오두막이라 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슬픔, 고통, 걱정, 근심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영생을 누림으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